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호자와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좀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오시느라고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서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드시고 또 다시 교회 오려고 하면 다시 또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다시 준비해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그것부터가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이미 다 승리하신 줄 믿고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이크가 좀 하우링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소리 좀 맞춰주시겠어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첫 번째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재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모두는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마치 회사에 주인이 있는 것처럼 가정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기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사 마치 주인이 없는 집 가운데 주인처럼 이 집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곧 재직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만약에 누군가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100점짜리 답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제로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주인과 손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가장 흔하게 들었던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예지요. 식당에 들어갔을 때에 그 식당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때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손님은 쓰레기 떨어져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평할 뿐입니다. 이 집은 청소도 안 하는구나. 이 집은 너무 더럽구나. 내가 다시 이 집 오나 보나 봐라. 주인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손님이 혹시 불편을 겪진 않을까? 마음이 좀 상하진 않았을까? 혹은 누가 또 볼까 해서 자기가 허리를 굽혀서 휴지를 줍고 더 어지럽힌 것이 있으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갖고 와서 그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담아다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딱 들어가 앉아있을 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를 아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누군가가 이 가게에 찾아왔을 때 인사하는 사람은 주인이겠습니까? 손님이겠습니까? 주인이겠죠. 네, 맞아요. 네. 손님은 인사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자기 먹을 거 먹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제가 늘 이 재직 세미나 하면서 이 주인의식을 늘 강조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는 이 한 가지의 태도만 우리가 잘 염두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재직으로 잘 섬길 수 있을지가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사실 다 이 코너스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좀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좀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더 좀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이제 좀 한번 더 이야기할 때요. 저만 믿으십시오. 하고 한번 좀 인사해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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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혼자서 주인이 돼서 이 교회 담당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번 주에 뭐 병원에 신방도 다녀오고 뭐 또 따로 성도님 만나서 상담하고 막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 주를 이렇게 보내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그래도 여전히 내가 만날 사람들을 다 못 만났고 여전히 내가 찾아갈 사람들을 다 못 찾아갔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한 사람이서 이걸 다 감당하려고 하면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순모임 할 때 우리 순장님들에게 그 순원들을 맡겨드리고 또 함께 같이 이런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이렇게 옆에서 영혼들을 섬겨주시고 또 영혼의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얻도록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또 자기의 그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보면 참 이 마음에 이 잔잔한 이 감동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지난주부터 저희가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 장로님이 인사하시겠지, 우리 권사님이 인사하시겠지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찾아가셔서 인사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저분이 하시겠지, 나는 그런 역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으로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서로 맡은 역할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대표로 그 역할을 할 뿐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부엌에서 오늘 담당하는 순모님이 있고 또 순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가서 손도 더 하나 더 도와주고 뭐 반찬 나를 거 있으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또 가서 도와주고 또 자리가 비면 이렇게 계속해서 옆에 있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인셋이 다른 거죠. 오늘은 내가 섬김받는 날 이게 아니고 오늘도 내가 교회의 주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보는 거죠. 교회 올 때 그냥 이렇게 예쁘게 그냥 입고 와서 그냥 우아하게 예배 드리고 맛있는 밥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좀 땀도 나고 내 팔도 좀 걷어붙여야 되고 때로는 막 옷에 더러운 먼지가 붙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좀 때로는 교회에서 좀 뛰어다녀야 한다 할지라도 또 섬기는 그 일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데 이 설교를 지난주에 딱 듣고서 어떤 분들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섬겨야 되지? 도대체 재직으로 섬기는 게 그 역할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사실 이 교회에서 그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나라는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많은 일이 몰려 있어서 나만 이렇게 일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질문을 좀 여기 잠깐 놔두고요 제가 좀 이렇게 뒤돌아오면서 오늘 이 질문을 향해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올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요즘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리즈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맨 처음에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수준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왜 교회 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거나 아니면 지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다거나 아니면 요즘 비즈니스가 너무 잘 안 돼가지고 내 힘으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떤 절대자, 초월자에게 가서 좀 기도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는 분들도 있고 또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말썽을 부리니까 교회라도 얘를 갖다 놓으면 얘가 그래도 어긋나진 않겠지 해서 이 교회 오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하게 오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축약해보면 결국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가치관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겉으로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를 크게 네 개로 4P라고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4P 첫 번째는요 pleasure,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막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막 그런 게 막 기쁘거든요. 이민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바쁜 이 직장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이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와다 보면 본질적인 것보다는 사람들 만나고 또 음식 먹고 또 프로그램 가운데서 있는 좋은 것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도하는 자리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수고해야 하고 땀 흘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절대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는 자리, 특별히 먹는 자리 이런 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죠. 지금 아직 그 신앙이 더 자라가야 하는 그 단계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이 막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저희 교회는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만 시카고 어느 교회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개모임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일찍 끝나면 이제 차 드렁크에다 골프채 가방 탁 놓고 이제 다 같이 이제 골프장 가가지고 골프 다 치고 끝나면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이제 밥 먹으면 이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이제 좀 술도 좀 마시고 그렇게 주말 탁 보내고 다음 주에 오는데 그 안에 장로님도 계시고 그 안에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Pleasure. 내 기쁨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정말 거룩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 안에 내가 있는지 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prestige, 명예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내가 무슨 정치가도 아닌데 뭐 무슨 명예를 위해서 내가 뭐 이 자리에 앉아야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아, 집사님, 아, 집사님은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집사님 없으면 안 돼. 거기서 오는 자기의 존재의 어떤 근거.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종속되고 싶어 하거든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좀 생각되는 그곳에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붙드는 것이 있는데 자꾸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burnout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받다 보니까 사역을 이것도 예스, 저것도 예스 다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만 다 일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좋은데 어느 순간 이게 쭉 가다 보면 번아웃 되니까 아, 이거 내가 왜 하나 그런 이제 단계까지 또 오는 거죠. 세 번째 P는 파워입니다. 파워, 권세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뭐 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어도요, 누군가에 있어서 내가 지시받지 않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어떤 단계에 이르려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아내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 사람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좀 자기 어떤 영향력을 내는 거, 뭐 꼭 앞에서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러지 않아도요, 교묘하게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영향력을 말로써 혹은 행동으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이 파워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뒤에서 보면 이런 분들은요, 교회에 있어서 보면 결국에는 분란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이 방법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참 잘해주고 친해지는데 나중에 길어지면 본질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 내파, 니파 이게 막 형성되거든요. 이 파워 게임 하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도 이 파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앞서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포함해서 이 파워까지 보면 교회가 분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파워. 이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싸울 때가 더 많은 거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요, 결국에는 한 사람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자기랑 비슷한데 또 다른 식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들 사이에서도요, 막 이렇게 끼리끼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 편, 네 편, 편 가르게 하는 것들 참 많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람이냐, 네 사람이냐 막 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은 거죠. 네 번째 P는 뭡니까? Property. 신앙생활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내 힘만 가지고는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신의 축복을 통해서 좀 좋은 집도 좀 살아보고 싶고 좋은 차도 타보고 싶고 남들 흔히 막 그 말하는 명품 옷에 막 명품 가방 좀 메고 아 정말 잘 나가는 사람처럼 좀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이 네 번째 유형의 분들은 보면 기도할 때 보면은 아주 막 뜨거운 분들도 있어요. 막 뭐 모든 복은 자기가 다 싹쓸이 할 것처럼 막 부르짖고 다른 사람 안중에 없고 막 잘 되고. 근데 이런 분들은 그분의 그 내면을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되게 공허하다라는 걸 발견해요.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비교를 통해서 참된 이 만족이 없죠. 계속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쓴뿌리와 원망이 너무나도 이렇게 가득한 거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재직 여러분,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 혹시 있으시면 당장 버리셔야 돼요. 교회 오는 게 마냥 내가 기뻐서 온다. 물론 기쁠 수 있겠죠. 좋을 수 있죠. 물론 교회 오는 게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온다? 그거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소속감도 좀 느끼고 좀 나를 알아주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필요하니까 이 교회에 나와준다? 그거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좀 어떠한 제가 지금 파고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누구를 막 영향력 있게 이런 게 아니라요. 누구한테 영향 받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파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네 번째로 property. 하나님 믿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 버려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러한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우리들도요, 어쩌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교회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깨지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내 우상이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깨지면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자기 우상 위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 만족, 내 기쁨, 나의 어떠한 부함을 위해서, 내 자신의 복을 위해서 막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눈여겨봐도요, 이러한 네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보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냥 명목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으니까 집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니까 교회에 올 때 어떤 막 큰 막 영적인 기쁨, 막 성장, 열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죽은 듯이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바른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누군가가 처음 발을 이렇게 들여놨을 때 혹은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배드리고 그냥 밥 먹고 교회 가는 찬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이 참된 행복을 정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두 가지를 확증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가. 사람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이 사랑 받고 계십니까?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이렇게 교제해도요, 상대방이 나에게 있어서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돈이 많아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막 선물을 주니까, 내가 밥을 잘 사주니까, 나랑 교제하는 사람 말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당장 내일 죽어야 한다 할지라도 내 침대 곁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눠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다 그런 관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다라고 착각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하는 거죠.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부산이라는 데를 가면, 여기 부산 분들도 많으신, 부산 출신 분들도 많으십니다만, 태종대 혹시 아세요? 태종대? 부산의 태종대? 참 예쁘거든요, 거기. 근데 이전에 거기에 가보시면, 거기가 사실 예전에는 뭐 아름다운 경치로도 유명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자살하는 곳으로 너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살할까 하다가, 왜 그 경치 근처에서 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태종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다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자살하다 보니까, 이 국가 차원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다가 좀 뭔가를 좀 설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전 레진이라는 작가한테 의뢰를 해서요 동상을 하나 탁 세우게 했어요. 이 동상이 뭐냐면 어머니상입니다. 그래서 이 태종대 가보면 이 어머니가 왼팔에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고 오른팔에 이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엄마 품에 앉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라고 하는 사람 막는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상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무조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던 그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 지금 옆에 있는 집사님이 주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줍니까? 내 자녀가 줘요? 내 부모가 줘요? 아니요. 인간이 베푸는 사랑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가 주는 사랑도요 사실은 이 다 완벽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재직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실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반드시 이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걸 내가 해야 되지? 아니 나는 죽도록 일해놓고 내 시간 다 이렇게 주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남몰래 섬겨줬는데 오는 것이라고는 막 인정과 칭찬이 아니고 막 비난이고 막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좋은 말 안 해주고 뒤에서 내 욕하고 그럼 막 마음이 막 이게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뭐 하러 와나? 아니 내가 뭐 세상에서 뭐 못난 게 있어서 내가 여기서 이런 거 이게 막 이 억울한 마음이 끓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충만해져서 제가 이전에 한번 이 정동이라는 표현을 제가 드린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 번만 또 비유를 한번 드릴게요. 잔잔한 호수를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십시오. 잔잔한 호수. 이 호수 위를 날아가는 헬리콥터 한 대가요. 자동차만한 이 바위 하나를 이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호수 위에를. 근데 이 호수 중앙에서 이 헬리콥터가 이 바위를 딱 떨어뜨리는 거죠. 이 자동차 크기만한 바위를 딱 떨어져가지고 이 호수 안으로 이 바위가 풍덩하고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잔잔했던 호수에 이 파문이 생기겠죠. 물결이. 그래서 잔잔했던 호수 전체에 이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아무런 미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담기는 순간 그 사랑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떨어질 때 이 안에 있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회심했는가, 내가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판걸음하는 시금석은 뭡니까? 내 안에 이기성이 얼마나 깨졌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진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이기성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막 일순간에 바뀌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극적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을 10년, 20년 길게 이렇게 테이프를 돌려봤을 때 이전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옛날보다는 그래도 오늘이 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왜 우리가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 섬길 때 왜 이렇게 자꾸 쓴뿌리가 올라올까요? 왜 자꾸만 왜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헐뜯는데도 막 나 이거 해야 되나, 막 나 이거 안 할 거야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아 우리 목사님 왜 올해도 또 이거 나한테 시켜가지고 나한테 이 십자가를 주셨는가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지금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급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인지, 부모로부터 많이 케어받고 자란 아이인지 이 아이랑 한 10분 정도만 대화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은 아이는요 마음이 넉넉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줄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똑같은 이 캔디를 한 봉지 줘도요 그거를 나눠서 먹는 애들이 있고, 이걸 가방 속에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뭘 보여줍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도 나를 케어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인생은 혼자 사는 거지 하면서 막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사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자꾸 이 어렸을 때 트라우마 같이 남아서, 원래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불행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성공해야 되거든요. 막 그런 거거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그분도 사실 왜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았나라고 할 때 회고록 보니까 자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한테 이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날 거절했어?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막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자기 삶의 그런 것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워있지 않으면 쓴뿌리로 사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쓴뿌리로. 아, 내가 해줄게. 아, 그래. 이 교회 나 없으면 안 돌아가지.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좀 참고 내가 해줄게. 이러한 식으로 마치 적선 베풀듯이 사역한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내가 봐도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데, 내가 봐도 여전히 나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고개 들 수도 없는 이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 사랑에 감격이 있고 이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찬양 가사 그대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이 몸 바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 저 사람이 너무나도 나랑 다른 거예요. 나랑 수준도 다르고 나랑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상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막 내 시간을 뺏는 것 같고 같이 있으면 뭔가 막 기쁘기보다 막 내 에너지 기를 막 빨아가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하고 왜 내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나.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화도 하실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나? 그런 이 은혜가 안에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안에 이 무한한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혹시 여기서 지금 이거 말씀 듣는데 아, 나 여기서 지금 이거 끊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끊어져서 자꾸만 사역하는데 자꾸 쓴뿌리가 올라오더라. 뭐부터 회복하셔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아, 목사님 저 공예배 다 나오는데요. 저 오늘 금요 예배도 왔잖아요, 목사님. 저 이 정도면 예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예배 잘하고 계신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예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예배의 자리를 분명히 회복하십시오. 만약에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이 공급이 끊어졌다. 둘 중 하나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전혀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거나 개인의 자리에서 말씀이 끊어졌고 기도가 끊어진 거죠. 그건 분명합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물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종교적으로 개인적인 생활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공급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사역할 때 보면 티가 나요, 티가. 어디서부터 티가 납니까? 표정 보면 알아요, 표정 보면. 막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막 목사님 옆에 착 찌려보고 나 이런 걸 시켜가지고 집사님 보면서 날 도와주지도 않고 나 혼자만 이거 맡겨놓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겨가지고 표정 보면 알아요. 은혜로 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빛이 나는 거죠. 진짜 빛이 나는 거죠. 우리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코너스톤 교회는 보면 대부분 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저는 참 그게 좋아요. 볼 때마다 빛이 나서 물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감사함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오는 감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을 네 개의 그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네 개의 이야기를 4P를 얘기 드렸죠. Pleasure, prestige, power, property. 사람들이 이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갖고 계세요? 내가 지금 왜 신앙생활하는지. 아, 그냥 제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오는 거죠. 뭐 있습니까? 아, 나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 됐고 또 뭐 직분도 받고 그래서 있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그런 거죠.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분명하게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제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계획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신앙생활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 4P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재직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만 돌아간다니까요. 자꾸 지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엔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가, 삶의 목적을 발견했는가, 의미가 있는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결국 이거 다 하나님과의 소통으로부터 오는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두 가지의 이 목적이 있을 때요, 두 가지의 이 성분이 있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목적이 있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막 무거운 짐 들어도요, 몸은 힘들고 땀은 나지만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거 섬기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가 확실해지면 그 사람은 섬기는 것이 정말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오늘 좀 세 가지로 좀 얘기할 텐데요. 4P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점검하시라고.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 4P가 아니라 와야 될 두 가지,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라고 얘기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발견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할 때 기독교를 이 머릿속의 종교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바나나를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으로 한번 사과를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호랑이를 그려보시고 한번 코끼리를 그려보시죠. 다 그려지죠. 그런데 머릿속으로 한번 믿음을 그려보세요. 소망을 그려보세요. 사랑을 그려보세요. 그려집니까? 잘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삶의 목적도 발견한 것 같고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 신앙생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관념 속에서 머무르는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코너스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펼쳐갈 겁니까? 우리 말씀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만 펴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오늘 본문하고 좀 제가 좀 연결지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업하며. 자, 여기 세 가지 동그라미 치세요. 믿음의 뭐요? 믿음의 역사 동그라미 치시고 사랑의 뭐요? 수고 사랑의 수고 동그라미 치시고 소망의 뭐요? 인내. 이 세 가지.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가 믿은 것, 사랑한 것, 소망한 것은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은 뭘로 나타난대요? 말씀 보세요. 뭐로 나타납니까? 역사로 나타난다 그러죠. 이 역사가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doing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돈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그 가치와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나는 내 어떤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믿음인 사람은 또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 믿음이 나타납니까? 내 어떻게 신앙의 척도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이 반드시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떨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뭘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역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 하실 때 관념 속에서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내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떤 행위들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왜요? 믿음은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순서가 여기 적힌 게 맞습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 사랑이 있고 그 다음 소망이 있어요. 자,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있고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사랑의 뭐예요? 사랑의 수고. 오늘 좀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하고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나의 feeling, 나의 emotion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갖고 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자기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러한 필링과 이모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로 나타납니까?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1장 3절. 뭘로 나타나요? 수고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를, 새쌍둥이를 낳은 이 엄마가 있어요. 20대 중반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새쌍둥이를 낳았어요. 지금 하나 보기도 너무 막 힘들어 죽겠는데 기저귀를 하루에 막 몇십 개를 갈아야 되고 젖병을 막 몇 개를 물려야 되고 막 이게 막 엄마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막 너무 지쳤어요. 막 이 엄마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속에서는 이 마음이 있는 거야. 애들아, 그래도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엄마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하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이 애들에게 젖도 안 먹이고 밥도 안 주고 뭐 소변을 기저귀 하고 뭐 똥을 싸도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애들이 뭘 일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팔짱을 끼고서 이 엄마가 그래도 엄마는 너희를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흐뭇하고 엄마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렇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사랑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수고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수고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회상해 봅시다. 사랑은 반드시 회상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Reminisce. 회상해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여태까지 나타내셨어요? 한 해 동안에 저 장로님 난 참 마음에 좋아. 나 저 집사님 난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 난 저분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도 잘 통하고 보면 기분도 좋고 막 하는데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로 그냥 했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을 그 사람에게 실천했는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이 세상에 나의 것을 나눠주지 않고 사랑이 성립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되지 않아요. 무언가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하고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수고로움이 더해졌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많은 경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 그 아무개 목사님, 난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막 치가 떨려요. 밤에 막 자다가도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벌떡 일어나서요 막 분에 막 겨워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것만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상식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요? 날 그런 식으로 대해요? 난 절대 그 사람 나는 같이 신앙생활 없어. 그 사람이 떠나던가 아니면 내가 떠날 거예요. 왜 이렇게 갑니까? 사랑을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자꾸만 이모션, 필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여전히 그 마음에 그 싫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꺼리는 마음들이 남아있어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비록 내 마음에서는 다 동의하진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늘 여기 앉아계신 어머니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애 키우실 때 기저귀 갈면서 나는 행복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남의 집 기저귀도 그래서 더 갈아줄 수 있다 막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애 키울 때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난 한 100명 나도 켜도 좋겠더라. 아니요. 어머니는 낳는 순간부터 수고해요. 해산부터 수고해요. 자식들이 그거를 알까 모르겠어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는지. 때로는 막 진짜 내가 얘를 왜 낳아서 진짜 무자식 상팔자라더니 이놈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그런데도 그 마음이 있는데도 밥 차려주잖아요. 이야기를 좀 더 바꿔볼까요? 내 남편이 그런데도 밥 차려주잖아요. 때로는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남편이고 내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인데도 그래도 빨래 또 해줄 때도 있잖아요. 또 집마다 달라서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또 남자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모션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게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여전히 그 사람하고 있으면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할까 봐 두렵고 자꾸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막 어려운 시간이 있을 게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죠. 잘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그것을 받고서 정말 나의 진심을 알고서 변화될지 안 될지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제게 강조합니다만 자, 보세요. 오늘 새로운 새 신자가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그럼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줍니까? 아, 새로운 분이 왔네. 아, 저분 참 너무 좋다. 아, 저분과 함께해서 나는 너무 기쁘고 아, 나는 저분이 너무 사랑스럽네. 이게 사랑한 겁니까? 성경적인 오늘 정의로 봤을 때?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로 가야 돼요. 수고로. 가서 그 사람한테 말 걸어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정말 이 사람이 무슨 힘들고 어려운 것 없는지 내일처럼 관심을 가져주고 또 혼자 밥 먹고 있으면 같이 가서 옆에서 앉아줘서 같이 밥 먹고 이 사람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내 안에 있는 시간을 내서 주일이 안 되면 정말 평일이라도 같이 시간 내서 하고 그런 수고까지 가는 것이 사랑의 완성인 것이죠. 사실은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원들 가운데서도 순모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순원들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분명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따라야 되는 거죠. 그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관념 속에서 기독교가 완성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행위로, 사랑은 수고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뭡니까? 소망은 뭘로 나타납니까?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이 마지막 소망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이 행위들을 하고 사람에게 수고를 하는데 이게 마치 예를 들어서 돈을 지불하면 바로 내 손에 물건이 지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뎌요. 막 치료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은데 몸은 계속 아파져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운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없어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고하며 그 사람을 섬겼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하는 거 보니까 예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때 이 소망이 역할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가 큼지막해 지금 새 토막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어요. 새 토막을. 4P 기억나시죠?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보시고 본질적으로 잡는 그 다음에 두 가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가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발견했다면 이제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라고 제가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뭐요?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뭐요? 믿음의 제가 행위라고 할게요.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그것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냥 4P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4P.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기쁨이 없거든요. 신앙생활하는데 안 잘하거든요. 매주 주일 똑같이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못 나가고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내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이 진자 운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신앙이 좋을 때는 이거 갔다가 안 좋으면 다시 일로 왔다가. 하지만 여기 계신 재직분들은 계속 이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이 중간에 있었던 아까 두 가지 있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거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거 우리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 옆에 있는 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저만 믿으십시오.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나 혼자만 못하거든요. 나 혼자만 못. 그래서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예, 정말. 누군가가 교회에서 이사 가거나 뭐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떠난다 그럴 때 저분이 가면 또 다른 사람 채워주겠지. 그게 아니라 irreplaceable. 저분이 가는 게 정말 나의 일부가 떠나가는 것처럼 정말 울음이 날 정도로 그 정도의 관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동역자 아닐까요? 그게 진짜 교회 아니고 그게 가족 아닐까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재직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직회 때도 또 반복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들은 좀 재직들하고 좀 나눠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누고 첫 번째,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베푸십시오. 이해되시죠? 이 표현이 이제는. 예. 사랑의 수고를 베푸십시오. 관념 속에서만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의 수고를 베푸십시오. 예. 새로운 분들만 또 하지 마시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도 또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오늘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이 이렇게 지내실 때 그 상대방의 호칭에 대한 제가 문제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하면 상대방의 직분으로 직함으로 그 사람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넣어서 그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물론 1대1,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을 때 형, 언니 괜찮습니다. 두 사람일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는 몇 명 이상이 되면 공적인 자리가 됩니까? 세 사람 이상 되면 공적인 자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직분, 직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소외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직분으로 서로 하지 않으면 한국 문화는 이상하게 이 리스펙 문화가 이 타이리랑 이게 겹쳐 있어가지고요. 관계가 되게 애매해집니다. 좋을 때는 좋아요.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교회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계실 때는 괜찮아요. 두 분이 계실 때는. 그렇지만 몇 분 이상 있을 때요? 세 분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는 두 분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세 분 이상 계실 때는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심지어 커피를 마시거나 하더라도 교회 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고 그분의 직분으로 불러주십시오. 이제 이러면 그런 분들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혹시라도 이렇게 부르시다가 어색해서 몰라 난 안해 그러면 그 이유를 좀 잘 설명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래 이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회의 질서가 좀 저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새로 오는 분들에 대한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우고 또 교회가 더 부흥되기 위해서 단단한 기초가 될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저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와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막 제가 하는 거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거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재직 앉아 계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보니까 이 교회에 다 너무 필요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에게는 둘도 없는 동역자분들이고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제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다 그런 친한 분들이신데 참 이 마음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요즘 이 4P에 얹혀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을 위해 정말 잘 달려가고 있는지 믿음, 소망, 사망 그냥 머릿속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 함께 하실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만 기대합니까? 기대되시죠? 아, 저만 기대하는 것 같은데. 기대되시죠? 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쁘면 좋겠어요. 정말 코너스톤 교회에 오시는 게요, 정말 하나님으로도 기쁘지만 우리 안에서도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 큰 교회 만들고 싶은 욕심 없어요.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 만들고 싶은 욕심은 너무 많아요. 건강한 교회. 코너스톤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교회를 향한 소망함 가지시고요. 이 교회의 재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시고 옆에 있는 동역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